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테러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인 남성 한 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오늘 이 남성이 어젯밤 안트워프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에 대한 추가 정보나 파리 테러와의 연관성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총격범은 아부 유세프라는 이름의 벨기에인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현재 총격범의 가족 3명을 체포해 신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어제 오후 지하철역 부근에서 한 무장 괴한이 경찰차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으며 총격범은 다른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경찰관 살해 사건은 비겁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물음에 리비아에서 역할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든 리비아든 어느 곳이든 미국의 최우선 역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틸로니 총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탈리아는 안정되고 통일된 리비아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리비아를 출발해 지중해를 건너 대거 유입되는 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방공체계를 구매하기 위한 터키와 러시아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피크리 의시흐크 터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의시흐크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다른 방어체계와 관련해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시흐크 장관은 터키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S-400 협상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젯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약탈과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찰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 도로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휴지통에 불을 지르고 간판을 끌어내려 경찰의 물대포를 저지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저녁에는 한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정부와 시위대가 충돌해 병원에 있던 태아 50명에 대한 긴급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충돌은 서부도시 산크리스토발과 서북부 마라카이보, 중부 발렌시아 등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주말 저녁에서 침묵의 행진이라는 시위를 벌이고 월요일에는 국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간염 환자들이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수백만 명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최근 발표한 간염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억 2,500만 명이 B형이나 C형 간염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WHO는 그러나 이들이 검사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간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134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은 위키리크스가 지난 2010년 미군 정보분석관에게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밀 정보를 가로채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산지를 체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이미 이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언제든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국 정부의 대북 원조를 지지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환경과 정보를 소개하는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올해 1분기 식량 배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했지만 당국의 목표치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파올로 젠틀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he's working very hard. I can say that all of the pundits out there are saying they never have seen China work.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엔 결코 보지 못했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예로 북한의 많은 석탄 선박들이 차질을 겪는 등 다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두세 시간 동안 일부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two or three hours. And I really have confidence tha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을 많이 존중하고 있다며 그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으로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시 주석이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할 것이란 점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로 이달 초 가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I actually told him, I said, you'll make a much better deal on trade if you get rid of this menace or do something about the menace of
시 주석에게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이에 대해 뭔가를 한다면 미국과 훨씬 나은 무역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90여일 동안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in very good position.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서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지난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당장의 위협이라며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며 하지만 그 답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때 무산될 뻔했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언론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러시아가 요구했던 대화를 통한이라는 문구도 성명에 포함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 15일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20일 채택한 언론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이사국들은 북한이 고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리에 도발적으로 저항한 것에 극도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행동을 즉각 자제하고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들은 현 상황을 계속 긴밀히 주시하고 안보리가 앞서 표명한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은 올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안보리는 전날인 19일 이번 언론 성명 채택에 실패했었습니다. 당시 유엔 소식통은 BOA에 미국이 마련한 언론 성명 초안에 러시아가 반대해 언론 성명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상정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부는 미국이 대북 언론 성명 초안에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화란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러시아와의 절충이 이뤄지지 않자 상정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VOA가 19일 입수한 언론 성명 초안에는 기존 언론 성명들에서 볼 수 있었던 대화를 통한이란 문구가 빠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언론 성명에는 해당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러시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평양의 권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특히 양복 차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9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여정, 또 김원웅 국가보위상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네 사람의 모습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열병정대 입장과 종합군학대 입장 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지난 15일 열린 태양절 열병식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그리고 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양복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2년과 2015년 열병식에서는 감색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추석단 중앙에서 여유 있는 표정으로 열병식을 지켜보며 간간이 고위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여유 있는 최고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북중 관계도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안정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복보다는 양복을 입는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이날 행사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화면을 보면 김여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주석단 출입문 옆에 서서 입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영접한 것은 물론 방송 카메라를 피해 주석단 뒤쪽 기둥 사이를 오가며 행사를 챙겼습니다. 또 열병식이 시작되자 열병식 순서가 적힌 것으로 보이는 큰 책자를 직접 김 위원장 앞에 펼쳐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열병식이 끝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다가가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13일 여명거리 준공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받은 꽃다발을 받아드는 장면이 북한 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김여정이 행사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실세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Chief organizer of the...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9개월 만입니다. 올해 30살인 김여정은 지난해 상반기 9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 참석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정창현 한국현대사연구소 소장은 김여정의 정치적 위치가 한층 확고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적인 공개 행보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만큼 여러 이제 노간부들 사이에서 김여정의 위치도 굉장히 확고해졌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올 1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웅 국가부의장이 깜짝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원웅은 별내 대장 계급장을 달고 주석단에 나타나 군부 네 번째 자리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김원웅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그가 일단 복권됐음을 의미한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장 계급을 가지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복권은 됐다고 봐야겠죠.
김원웅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면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TV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를 마치고 군 장성들과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김원웅은 부동 자세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고개를 두어 번 숙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김원웅 옆에 서 있던 김명식 해군사령관과 악수하자 김원웅은 거수경례를 한 뒤 곧바로 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서 김원웅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나 14일 열린 김일성 생일 중앙보고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 여론 등을 감안해 김원웅에 대한 가택연금을 전격 중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자꾸 김원웅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김원웅이 지책을 받긴 했지만 어떤 직책상으로는 언제하다 이런 거를 빨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가보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국가보위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통일부는 17일 아직 북한 공식 매체에서 김원웅의 직위나 성명이 언급된 적이 없다며 국가보위상 복직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정창의 소장은 최용해가 김정은 위원장 대신 연설을 한 것은 고령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내부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후에는 아마 최용해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용해가 연설자로 기용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앞서 2015년 당창건 70돌 열병식과 2012년 4월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주석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은 행사 초반 김여정에게 뭔가를 물으며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단을 한 바퀴 돌며 인사를 할 때 나타나 뒤를 따랐습니다. 관측통들은 올해 89살인 김영남 위원장이 2시간 이상 걸리는 열병식 내내 서 있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전 열병식에서 김영남은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서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대장 칭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전략군 로켓 종대들이 리병철 육군대장의 지휘차를 따라 힘차게 전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태양절 전날인 14일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군장성 1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 동안 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의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조은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펜스 부통령은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2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 씨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펜스 씨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육군에 입대한 그는 1952년 한국에 파병됐습니다. 당시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이에 맞서는 유엔군의 격렬한 전투가 환창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중앙인 38선에서는 매일같이 뺏고 뺏기는 고지전이 계속됐습니다. 에드워드 펜스 씨가 소속됐던 제45 보병사단은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의 천덕산 일대 폭차필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지역 모양이 돼지갈비살 모양과 같아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1952년 5월부터 휴전 직전인 1953년 7월까지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미군뿐 아니라 태국군, 콜롬비아군까지 유엔군으로 중공군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폭차필은 한국전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며 당시 전투 이야기를 담은 책과 영화가 미국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펜스 당시 소위는 폭차필 전투에서의 공로로 1953년 4월 15일 한국에서 동성훈장을 받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아버지가 동성훈장을 받는 사진과 훈장을 백악관 집무실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아버지를 추억했던 펜스 부통령은 16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국립현충원을 가장 먼저 찾아 헌화하고 전사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아닌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한국 방문 가장 첫 일정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용산의 미 8군 사령부에서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과 부활절 예배와 만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I think of what Dad would be thinking about. And I believe he is thinking about as he looks down to see his third son return to that place that he left so many years ago and to see the sacrifices that were made here.
펜스 부통령은 아버지가 수십 년 전 떠난 그곳에 셋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또 그의 헌신으로 자유롭고 번성한 한국을 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할지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아버지가 다른 많은 참전 용사들과 마찬가지로 고국에 돌아온 이들보다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영웅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전산 친구들과 전쟁 중 희생들에 대해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황교안 총리는 펜스 부통령에게 그의 아버지가 동성훈장을 받는 사진을 그려넣은 고려백자 접시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인 에드워드 펜스 씨는 한국전 이후 미국에 돌아가 인디애나주의 정유회사에서 일했고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여러 단체들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고 펜스 부통령이 처음 하원의원 선거에 나갈 때에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지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에드워드 펜스 씨는 아들이 하원의원이 되는 것도 부통령이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1988년 5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국 정부의 대북 원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양에 주재한 슬린 전 대사는 이 영국의 대북 지원은 개발 원조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외부 환경과 정보를 소개하는 성격이라며 이것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국제정치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슬린 전 대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 6년간 북한에 공적 개발 원조로 5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The issue of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is of course sensitive.
대북 지원은 민감한 문제이고 논란거리가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영국 정부의 대북 원조 사업은 대부분 개발보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고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양에 주재할 때 진행했던 소규모 원조 사업도 지원 대상과 접촉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 활동을 하셨습니까?
Our budget at the time was considerably smaller than I understand from the media that the
당시 대북 지원 예산은 현재보다 훨씬 적었는데 학교와 농장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지원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문이었죠. 예를 들면 영어 교과서를 제공한 뒤 제가 매주 평양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영국 생활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방인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학생들은 제 설명이 교사들이 하는 말과 완전히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Obviously, care has to be taken. Where government's concerned, care has to be taken.
관련 활동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지원은 북한인들이 바깥 세계에서 통용되는 다른 방식의 사고와 견해에 노출되도록 돕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활동과 결과를 가져오는 원조 사업이라면 쉽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정부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보십니까?
I mean, it has been successful in the certainly in my time in Pyongyang.
그렇습니다. 제가 평양에 주재할 때 그런 활동이 없었다면 접촉할 수 없었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른 방식의 삶과 사고를 접하도록 하는 장기적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주민들이 정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북한에 더욱 많은 외부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라도 결국 북한 정권의 부담을 덜어줘서 무기 프로그램에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The English language textbooks that I was talking about, I don't think there was any possibility of the
북한 당국은 애초에 저희가 제공한 영어 교과서와 같은 교재를 제작할 순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가적이고 가치 있는 통찰력을 영국이나 서방 어린이들이 당연시 여기는 자료에 넣어 제공한 것이고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북한 농부들에게 제공한 비옷도 당국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품목이고 많은 감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의 부담을 덜어줄 외부 지원도 있겠지만 제가 언급한 것들은 그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인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는데요.
I do recall showing our own Korean staff in the embassy how the internet worked.
평양의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북한 직원이 공관원들의 인터넷 사용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모릅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영국 등 서방 대사관들이 추진했던 관여 프로그램의 작은 예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인들에게 바깥 세계가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당국의 선전선동에 도전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또 비판적 분석 능력을 길러 북한 체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강조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도 필요한 장기적 과정이죠.
영국 BBC 방송도 그런 취지로 대북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I very much welcome that proposal. It was a thought that occurred to me when I was living in Pyongyang.
저는 BBC 방송의 그런 계획을 적극 환영합니다. 10여 년 전 제가 북한에 주재할 당시 북한인 한두 명이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 청취자 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냉전 시절 BOA, 자유유럽 방송인 RFE, 또 BBC 월드 서비스 등은 철의 장막에 갇힌 나라들의 큰 영향을 줬고 북한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BOA를 운영하는 미국 정부는 평양에 공관이 없는 반면 영국 정부는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방송을 시작한 뒤에 영국 대사관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거나 공관 폐쇄 위기까지 갈 우려는 없나요?
I mean, it didn't happen in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옛 소련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상황을 고려한 위기 관리 분석을 했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로부터 영국 정부의 대북 원조 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은 백성원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올해 1분기 식량 배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권장량이나 북한 당국이 목표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쳤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1월부터 3월 성인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달 성인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앞서 1월과 2월에도 주민들에게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했었습니다. 올 1분기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한 것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배급량 증가와 관련해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그러나 400g의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의 6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1분기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분배했고 이어 2분기에는 360g, 3분기에는 300g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과 11월 380g으로 증가했으며 12월에는 400g으로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엔은 2017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 명이 공공 배급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곡물과 감자를 배급받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전체 주민의 41%인 1,050만 명은 영양 결핍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1,76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월 1,504톤을 지원한 것에 비해 15%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영양지원뿐 아니라 함경북도 수해지역 복구지원도 함께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예산 1억 2,900만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는 목표액의 29%인 3,670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미한 동맹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마이크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차기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 공조 관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you have a progressive party take the presidency of South Korea. That is going to be a very challenging moment. If you remember when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20일 이 연구소가 주관한 전화회의에서 비록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진보 성향 정당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 해결 공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반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진보 성향의 한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자르 선임 연구원은 현재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행정부와 한국의 진보 성향 정권이 북한 문제 해결에서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 대통령이 예상대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경우 미국의 대북 옵션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at Korean president comes into office and immediately says I am starting a diplomatic process with North Korea to resolve the situation short of war.
이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At least one of the candidates in South Korea has been very clear that he would quickly reope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현재 한국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개성공단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경우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잠재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결정 역시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wait until after the rock presidential election and you get a new rock president in who wants to be compromising with the North.
만약 북한이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6차 핵실험을 기다렸다가 감행한다면 한국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고 해도 한국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자르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소한 5월 9일 이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생길 때 도발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은 다만 선거일 이전에라도 스커드 계열과 같은 작은 미사일로 자신들의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화회의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인 앤드류 스콜벨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분위기가 크게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Now if you're sitting in Beijing, you know, the level of frustration and ire directed at North Korea is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고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중국 내부에서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스코벨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실망감 정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만 이는 단순히 중국 지도부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사흘 앞두고 목요일 파리 중심가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로 안보 문제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프랑스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본 강요와 국회의원들이 금요일 봄제사인 춘계 예대제를 맞아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 사법당국이 인터넷 폭로 전문 매체인 위키리크스와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기소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는 23일 일요일에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불과 사흘 앞두고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있다고요?
네, 대선을 사흘 앞둔 목요일 밤 9시경에 이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 테러범이 자동소총으로 이 경찰 차량을 공격하는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예.
예, 이 공격으로 이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고요. 테러범 역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예.
예, 프랑스 파리 심장부라고 불리는 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이 테러 공격에 지금 프랑스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예.
예, 현재 프랑스 정부는 일요일에 있을 1차 투표 그리고 5월 7일에 결선 투표에 대비해서 전국 6만 7천여 투표소에 약 5만 명의 경찰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군경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총격범의 신원이 밝혀졌습니까?
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ISIL은 사건 발생 후 자신들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에 테러범이 ISIL 전사 중에 한 명으로 아부 유슈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예, 프랑스 검찰 당국도 이 총격범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범인의 신원이나 ISIL과의 연계의 가능성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현재 언론들은 이 범인이 39살 카림 쉐르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테러가 발생했다고 전해주셨는데
네.
이 총격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공교롭게도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TV 토론회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총격전이 발생한 시간이 목요일 밤 9시 경이었는데요.
예.
예, 당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의 이 마지막 생방송 대선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총격 소식이 전해지자 이 토론회 사회자가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이 테러 소식을 속보로 전했는데요.
예.
예,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후보 그리고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는 이 테러 소식에 즉각 21일로 예정됐던 일부 선거 유세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언제부턴가 그 프랑스가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물론 이번 테러 역시 프랑스 대선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는 극우부터 극좌까지 이념적으로 아주 다양한 11명의 후보가 출마해 있는데요.
예.
예, 대선 1차 투표를 사흘 앞두고 발생한 이 테러 때문에 이 안보 의제가 막판에 표심을 흔들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때문에 그동안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또 이민 규제, 안보 법규 강화에 더 큰 목소리를 내왔던 극우파 마린 르펜 국민전선 후보라든지 중도 우파인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모두 이 11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EU 탈퇴를 지지하는 이 국민전선 마린 르펜 후보, 또 중도 신당인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 중도 우파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후보, 또 급진 프랑스 좌파당의 장리크 맥랑숑 후보, 이렇게 4명의 후보로 간추려져 있는데요.
예.
예, 이 4명의 후보가 지지율 20% 안팎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르펜 후보의 경우는 최근 유럽을 휩쓸고 있는 이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에 힘입어서 줄곧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해왔는데요. 이번 샹젤리제 총격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인 엘라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예.
예, 마크롱 후보가 24%로 21.5%를 얻은 르펜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섰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번 총격 테러로 안보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일요일에 투표를 해서 과반이 안 나면 이제 다시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예,
되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이 샹젤리제 테러 공격과 관련해서 이 프랑스 정부에 위로를 전달했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을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번 테러는 테러 공격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또다시 상기시켰다면서 테러 종식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약화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강요와 국회의원 9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로 참배했군요.
네, 일본 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95명의 의원들이 금요일 오전에 야스쿠니 신사의 봄철 참배 행사인 춘계 예대제 첫날을 맞아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예.
예, 이 춘계 예대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직접 참배하는 대신에 이날 아침 일찍 공물을 복납했고요.
네.
예, 아베 정부에서는 에도 세이치 총리 보좌관, 그리고 미주오찌 도시의 문부과학부 대신 등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그동안에 이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빚어왔던 그런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등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서 일본이 근대에 벌인 이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그리고 민간인 246만여 명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일본 총리나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이 전쟁을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아베 총리의 경우는 지난 2013년 12월에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가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때마다 아베 총리는 공물을 복납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일본 의원들이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군요.
네, 한국 정부는 금요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하고 또 참배를 강행해서 과거의 식민 침탈,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논평은 또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 그리고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침략의 역사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중국은 줄곧 일본 고위 정치인들이 신사 참배하는 잘못된 행동을 강력히 반대해왔다면서 중국은 군국주의와 거리를 두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리크스, 많은 분들이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려서 네.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비리, 기밀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폭로 전문 웹사이트죠.
네, 그렇죠.
지난 미국 대선 때도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미국 사법당국이 위키리크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요?
네, 미국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예, 당국이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를 체포할 방안을 강구 중이고요. 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산지 체포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공모, 정무부 재산 탈취, 간첩법 위반 혐의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그동안 이 수십만 건에 달하는 국무부 전신 내용, 그리고 미군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일지 등을 공개해서 미국 정부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예. 예,
특히 지난달에는 미 중앙정보국 CIA 기밀 첩보 활동에 관한 문건 8천 건을 공개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이 위키리크스를 강하게 비판을 했죠.
예, 지난주에 폼페오 국장이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비국가 적대적인 정보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예, 위키리크스가 이 테러단체 그리고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을 돕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설립자인 어산지가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테러단체들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비판, 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위키리크스를 옹호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이 대선 기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 등 민주당의 불리한 정보를 공개했었죠.
예.
예, 하지만 지난달에 위키리크스가 이 CIA 첩보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뒤에는 이 긍정적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CIA의 기밀 공개는 국가 안보에 관한 거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법당국이 어센지를 비롯해서 위키리크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제 기소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혹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어산지 측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어산지 측 변호인인 베리 폴렉 씨가 AP통신에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발탁했는데요. 예. 예, 위키리크스는 진실한 정보를 공개했을 뿐이라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에 오바마 행정부 역시 위키리크스 기소를 고려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이 언론기관을 기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꺼렸다고 이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헌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폼페오 CIA 국장은 위키리크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 사법당국이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체포를 하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어산지가 호주 출신인데 지금 망명 상태죠?
예, 맞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 체포를 피하려고 지금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예. 예, 최근에 에콰도르 대통령으로 선출된 레닌 모레노 당선자 역시 어산지를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20도, 신유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2도, 중강 아침에는 0도, 낮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21도, 희천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맑은 가운데 해주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용현 아침에는 5도, 낮에는 22도, 개성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2도, 사리온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함경남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고요.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계속 구름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0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7도고요. 장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4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3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웅기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11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1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5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테러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인 남성 한 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오늘 이 남성이 어젯밤 안트워프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에 대한 추가 정보나 파리 테러와의 연관성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총격범은 아부 유세프라는 이름의 벨기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현재 총격범의 가족 3명을 체포해 신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어제 오후 지하철역 부근에서 한 무장괴한이 경찰차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으며 총격범은 다른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물음에 리비아에서 역할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든 리비아든 어느 곳이든 미국의 최우선 역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틸로니 총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탈리아는 안정되고 통일된 리비아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리비아를 출발해 지중해를 건너 대거 유입되는 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방공체계를 구매하기 위한 터키와 러시아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피크리 의시으크 터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의시으크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다른 방어체계와 관련해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시으크 장관은 터키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S-400 협상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시으크 장관은 다만 터키는 S-400을 나토 시스템에 통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젯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약탈과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찰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 도로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휴지통에 불을 지르고 간판을 끌어내려 경찰의 물대포에 저지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저녁에는 한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정부와 시위대가 충돌해 병원에 있던 태아 50명에 대한 긴급 대피가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충돌은 서부 도시 산크리스토발과 서북부 마라카이보, 중부 발렌시아 등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주말 저녁에서 침묵의 행진이라는 시위를 벌이고 월요일에는 국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간염 환자들이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수백만 명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최근 발표한 간염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억 2,500만 명이 B형이나 C형 간염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WHO는 그러나 이들이 검사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형 간염은 사람들 사이에 혈액이나 다른 체액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C형은 감염된 혈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확산됩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은 위키리크스가 지난 2010년 미군 정보분석관에게 미국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밀 정보를 가로채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산지를 체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이미 이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를 시작했고 언제든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